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전술 핵무기 관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자신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벨라루스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와 조종사 그리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공포스러운 무기지만 그것은 무기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핵 재앙에 가까워져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태평양 지역으로 긴장 고조 현상이 확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술핵 운용 연합훈련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국들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대응을 예고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벨라루스 영토를 활용했으며 지난해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에 자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시 주석은 이날 오르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를 양국 관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을 황금빛 단계로 이끌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도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토대로 원자력 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또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한 축이라면서 헝가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함께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뒤총 18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밝혔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유럽을 방문한 시 주석은 프랑스와 세르비아에 이어 헝가리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납북자가족단체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직접 고위급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도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일북 정상회담에 조속한 실현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북한이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13세 때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던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살때 어머니가 북한에 의해 납치됐던 이즈카 고이치로 씨 등은 지난달 30일 미 정부 관리들을 만나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 80년대에 자국민 최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었다며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에 12명도 일본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을 감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영상연설에서 미국의 관련 발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홀로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홀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손톱으로라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손톱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그런 정신의 힘과 신의 도움으로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할 경우 방어용 무기를 제외한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같은 날미 상원 청문회에서 높은 파괴력을 가진 무기에 이스라엘 인도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최근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지원 중단 품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1회 무기 선적이 중단됐다고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해당 계좌 270여 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을 일축하고 회원국들과 협력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0여 개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북한 해커가 탈취한 자금이 약 4년 만에 미국 국고로 귀속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8일 해당 계좌 279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미국 연방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피고의 자산에 대한 몰수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켈리 판사는 지난 3월 146개의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두 달이 지난 이날 남아있던 280개 계좌 소송권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이날 몰수 판결이 내려진 계좌는 당초 280개에서 1개가 줄어든 279개입니다. 문제의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80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앞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계좌가 드러나 몰수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미화 약 4,85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34만 2천 이더가 도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 수사당국은 미국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상의 인물이 이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몰수된 279개 계좌도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켈리 판사는 의견문에서 유엔 안보리가 설립한 전문가 패널은 2019년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일련의 해킹 사건이 북한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번 사건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그 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정에 정기적으로 침투한다며 이후 정교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법정 화폐로 전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금이 불법으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주소 상당수는 과거 북한 행위자들이 다른 거래소 두 곳을 해킹할 때 이용한 것과 일치했다는 검찰의 의견도 의견문에 인용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검찰이 공고문과 해당 가상화폐와 연관된 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검찰의 소장이 자금 세탁과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 등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 279개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최종 귀속됐습니다. 다만 이들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는 이번 의견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미 연방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 우드의 위반 자금 172만 2,723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 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개의 익명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2021년 11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드러난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같은 혐의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정부의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 복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9일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Yes,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We continue to call on the PRC to abide by their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터너 특사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국 정부가 탈북민 60여 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가 4월 26일 탈북민 약 60명을 강제 북송해 그들을 강제 실종과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 송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즈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울러 중국 정부가 2020년 초 북한이 북중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한 주민 67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3년 10월 9일에 북한에 돌려보낸 500여 명, 2023년 9월 18일에 40여 명, 2023년 8월 29일에 80여 명, 2021년 7월에 북한 주민 50여 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고문 방지 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물망초, NK 감금 피해자 가족회 등 한국 내 10개 시민단체와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들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재중 탈북민 북송 중단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보장 그리고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고 이에 앞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물론 북핵 대표인 정박 대북 고위 관리도 류 사오밍 중국 측 북핵 대표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자극할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오히려 중국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위축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전후로 툼원과 훈춘, 단둥 등지에서 50명에서 60명의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중국 난닝과 네이멍구 등에서 탈북민 6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9일에도 탈북민 600여 명을 한꺼번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북중 간 탈북민 강제송환 협조 체계가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부 정보와 사상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맞물린 조치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중국 내 AI 안면인식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이송 체계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더 체계화되고 이송하는 지점이나 어떤 이송 체계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북한과의 그 협조 체제 아래서 잘 이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영환 대표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는 건 신종 코로나 이전의 탈북민 송환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이한별 위원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감시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돼 부쩍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의 위챗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사용 현황들을 감시하면서 중국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 당사자는 물론 탈북을 돕는 활동가 등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색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챗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 있을 때는 가만히 두다가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들도 잡으려고 또 중국 내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색출하려고 딱 움직일 때 잡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이른바 탈북 생태계도 악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한중 두 나라가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 의제로 양측이 협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슈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부담이 덜하고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해법이거든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처형, 노예화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고 관련 피해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관련 피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한국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지구의 이산가족 면회소에 접한 소방서로 4,900 입방미터 부지에 평방미터 부지에 연 면적 890평방미터 규모로 건설된 지하 1층과 지상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총 22억 원, 미화로 약 16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잇단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회원국들과 협력해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9일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 추진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지난 3월 28일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종료했지만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모든 유엔 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모든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 및 기타 유엔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폭로하고 단절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비확산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위반 감시기구 설립에 나선 이후 줄곧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불법적인 제재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는 미국의 전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김성주 유엔 대사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전문가 그룹바를 조직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체 사멸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널 종료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패권주의 도구로 복무해온 불법 모략단체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일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a number of possibilities and I'm working very, very closely with Japan and Korea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나머지 회원국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으로 임기를 조기에 마치게 된 일본의 스웨 수지 전 위원은 앞으로 북한 등의 제재 위반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웨 전 의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전문가 패널의 마지막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패널 종료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 조직이 창설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더 자세히 담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유대에서 20여 년간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다룬 뒤 2021년부터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스웨 전 의원을 함지하 기자가 한국어로 인터뷰했습니다.
임기를 약 2년 앞두고 활동을 중단하셨는데요. 이 조직이 해산되고 따라서 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안보리 위반 그 사례가 그 많은 가운데 그 이들을 그 조사하고 그 보고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매우 그 유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 언급하기 전에는 제가 약간 패널 역할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패널은 그 지난 15년 동안 그 보고서를 통해 그 북한 제재 그 위반 방법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패널을 안보리 결의 그 위반 그 조사 중 관련 국감이 단체에 그 레타 소환을 보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요. 그 레타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일정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소환을 보내는 것 자체가 관련 국감이 단체에 대해 그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음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 러시아와 그 북한의 명백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가 그 사례를 보면서 그 일부 국가가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무기 그 이전과 그 위반 북한의 외화벌이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그 예상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 지금 대북 제재 위반 그 사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매우 큽니다. 또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서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러시아는 일종의 좀 북한에 좀 선물을 줘야 했고, 좀 그래서 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좀 중단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 아시다시피 그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서 발생한 제재 위반 그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북한 노동자들의 그 외화벌이 그리고 북한 그 외교관들의 그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관련 그 컴포넌트 그리고 그 기술 그 전달하는 활동 등을 그 보고했습니다만 2024년 4월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그 철도로 이용한 무기 거래 정보를 기록하면서 러시아의 강한 반대를 사실 느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선박으로 이용한 더 큰 규모의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서 북한 미사일 부분이 그 발견된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 제 생각은 이런 사실이 아마 러시아가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국 러시아 그 전문가들 패널과 함께 일하시는데 좀 뭐 그런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러시아에서도 그 중국에서도 그 오신 그 패널 전문가들이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달성하는 것 그 매우 크죠. 그거가 바로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주로 이 해외 노동자 문제와 그 재래식 무기를 좀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위반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우리 BOA는 최근 그 성업 중인 라오스의 북한 식당을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그 또 중국의 북한 식당 또 70개가 넘는다. 뭐 이런 내용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파이어 보고서에서는 그 산난스의 레스토랑 사례를 소개했지만 그 여전히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IT 기술자의 활동이나 신분증 위조 문제 그리고 많은 그 사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수출에 그 대해서도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된 북한산 미사일은 한두발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더 많은 처사가 필요할 사건이 많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은 한 대략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러면?
한28그 미사일 발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처사가 필요하겠죠.
또 지금 해외 노동자 규정 위반은 그 북한 해외 식당이나 뭐 건설 현장에서 주로 포착되는데요. 사실은 학교나 연구소에 있어서도 뭐 그것도 노동자 규정 위반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대학교는 북한과 추가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 오늘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카고 보고서에서 유럽의 사례를 지적했는데요. 우리가 연구소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며 북한 연구원을 추방했습니다. 리파트레이션 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그대로 연구소에 남아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나라도 제재 위반, 제재 이행을 할 때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뭐이 문제를 좀 해결할 의지 이런 걸좀 보였나요?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우리도 대답을 받았는데 더욱 자세하게 대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결은 안된 상태네요.
더 판매가 있으면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재래식 무기 부분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BOA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중동 지역에 이 북한 무기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현장에서 가서 Voice of America 기사가 현장에 가서 매우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핀사의 일각에 불과하여 앞으로 패널로서도 수상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그 러시아 제재 위반 사례에 좀 많이 가려지긴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제재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베냉에선 북한이 만든 동상이 제막하고 또 세네갈에선 이 만수대 창작자 소속 그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한 사실이 이 BOA 취재를 통해서도 드러났었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 제재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좀 생각하세요?
예, 물론 아프리카에도 패널의 조사에 협력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북한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도움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죠. 또한 가까이의 구체적인 사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도 외교 관계자가 일하고 있는데 북한의 외교 관계자를 고용하는 것은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외교 관계자가 부족하니까 그냥 주방하기가 어렵겠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좀그 나라들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조금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해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전문가 패널이 이미 활동을 하던 시기에도 이 대북 제재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뭐 이행이나 조치가 없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안보리 기능에 대한 문제이죠. 하나 나라가 반대하면 designation 안 된다. 그런 약간 콘센서스 베이스 믿었으면 안 된다. 그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라도 이제 대한 조직, 뭐 이제 다른 이제 특별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큰뭐 해법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안보리 기능에 대해서 대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무리 패널 리코메네이션 있어도 아무리 한 나라가 리코메네이션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다안 된다. 그런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을 철저히 체크하고 새로운 그 가능성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엔 그 해외 옵션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유엔 밖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 그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 우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재 그 이행에 그 적극적인 그 국가들이 공론으로 그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하고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바람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 만든 보고서는 그 문제점을 더그 자세하게 지적할 수 있으면 그 관련 국가의 그더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실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빼야 했던 내용도 그런 조직이 창설이 되면 다 포함시켜 좀더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새로운 그 조직이 만든 그 패널 보고서가 어떤 내용 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미국 등 일부 나라는 지금 독자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한국, 일본은 물론 호주, 뭐 뉴질랜드,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제재를 발표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요. 안보리의 제재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리 안보리 없어도 그 나라들이 같이 협력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 효과가 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모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런 나라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들이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냐, 그거 아마 문제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좀 대북 제재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선 안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되어 희생자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그 사태가 바로 반일이 반지해야 할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제를 검토하게 될 경우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만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혜, 수지 전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와 전문가 패널의 활동, 추후 창설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조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 부품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국 국민과 기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가 7일 VOA에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와 부품을 포함한 기타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런 노력에 있어 민간 부문은 물론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중국 국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며 어느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은 7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사일 부품의 북한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품 중 일부가 중국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급망에 있는 모든 중개자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중국에 설립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분쟁군비연구소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에 판매한 부품이 75%이고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정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상업 위성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6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장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엔진 화염의 고열과 화학 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6일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고 없이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찍힌 위성사진 분석 결과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4월 넷째 주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 연속 수직 엔진 시험 시설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엔진 시험을 했으며 다음 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이던 호주 헬기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국인 호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가 호주 캔버라에서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유엔 대북 제재 작전을 수행 중이던 호주군 헬기에 접근해 섬광탄을 쏜 것과 관련해 이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모든 국가와 그들의 군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권리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엔 임무 및 작전 성격상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블링크 차관보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군대가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같은 권리를 보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하려면 이러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케이튼 블링크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동맹인 호주와의 강력한 연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그 같은 행동에 맞서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튼 블링크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한 다수의 제재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집행되는 유일한 방법은 파트너 국가와 회원국들이 제재를 집행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모습이고 국제사회의 통치 방식이며 국제 제재 세제를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관여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련 제재를 이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 감시를 하는 호주의 대북 제재 이행 작전 아르고스에 참여하던 호주군 헬기가 중국 전투기의 섬광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앤더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비전문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에 대해 각급에서 중국 정부에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 China. 앨버니지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가 다음 달 호주를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가 중국과 한국, 일본 북핵 대표들과 잇따라 만나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측에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한일 대표들과는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박 고위 관리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웃 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수사가 영내와 세계 안보에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박 고위 관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중국 방문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블링컨 장관은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중국과의 열린 소통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고위 관리는 이날 도쿄에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준일 한국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도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북한의 도발,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맞선 3국의 지속적인 결의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만든 다수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한일 북핵대표협의는 지난달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한 3자 전화협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며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지난 1월 서울 3자 회동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비축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미 북부 사령관이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우주 기술이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관은 8일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예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김정은이 늘리고 있는 ICBM 비축량이 미국의 방어 역량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사령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기존의 미사일 재고에 다탄두 재진입체를 추가하고 ICBM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단계에서 연속 생산 및 배치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이는 향후 수년간 확대 일로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사령관은 또 북한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우주 발사로 초보적인 정보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를 제공받은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기술을 제공한다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호 사령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령인 괌이 북한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도전에 늘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threat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s probably the
기호 사령관은 이같이 말하면서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괌에 배치돼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군사 협력 확대와 기술 이전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사나 미사일 방어청의 히스 콜린스 청장은 청문회에서 지상 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 체계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둔 가운데 제한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Or GMD remains our nation's sole protection from limited attacks with the primary focus being the advancing
콜린스 청장은 지난해 12월 성공적으로 치러진 요격 비행 테스트가 보여줬듯이 GMD의 준비 태세가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이 테스트를 통해 2단, 3단 선택 가능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두 단계 모드에서 시험했으며 전투 공간 관여도가 강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역량을 올해 말까지 전체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방어청은 개량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당시 이번 시험은 GMD 역량이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 현대화 목표에 따라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계속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추진형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 다각화를 거론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공개하고 핵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수중 드론을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 우주군 참모총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미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첸스 솔츠먼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이 지난 5일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국방 당국자들을 만나 우주 영역에서의 우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70군이 밝혔습니다. 미70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미한 우주군 인력 작전 간 통합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한반도 방위체계 속에서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역량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통합이 우주군의 세 가지 주요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한 협력은 우주군이 성공하기 위한 능력의 필수 요소로 남아있으며 주한미군 우주군의 임무는 우주군의 이 같은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우주에 대한 우리 두 나라의 공동의 관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의 공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도움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또한 지난 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우주군 본부를 방문해 역내 우주군 임무의 규모와 부대의 최근 발전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우리 가디언즈들은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우주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직면한 역동적 안보 환경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군의 일부로서 이들이 수행하는 이 핵심적 임무들은 우리가 경쟁하고 적을 능가하며 직면한 어떠한 위협이라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이점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츠먼 참모총장은 우주 영역에서의 진화하는 위협이 날마다 새로운 도전들을 제기한다면서 그래서 미 우주군 병력들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부대인 주한미군 우주군은 북한 미사일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오산 공군기지에 창설됐습니다. 주한미군 우주군은 우주기획과 우주전문역량, 우주지휘통제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영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야전군 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솔츠먼 참모총장이 7일 합참본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만나 북한의 추가 정찰위성 발사,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등 북한의 우주 역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한동맹의 우주 정책 및 작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한 간 연합 우주작전 수행 체계 발전, 우주 전문 인력 양성 협력 확대, 연합 연습 확대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57년 5월 10일 인도에서 영국 통치에 저항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세포의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포의 항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영국군이 제공한 탄약통에 소나 돼지의 지방으로 기름칠이 돼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인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쌓여온 영국 통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인도 군인들의 저항은 델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무자비하게 진압됐습니다. 양측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영국 정부는 그때까지 인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인도 정부로 행세하던 동인도 회사로부터 인도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세포의 항쟁은 민중 봉기에 씨앗을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0년 후 1947년 영국은 인도에 독립을 부여하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인들의 가슴에 민족 의식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69년 5월 10일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미국 동쪽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센트럴 퍼시픽 철도와 서쪽 방향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마침내 유타주 프로먼토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양 철도의 연결점에 순금 지주못을 박는 행사가 열립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으로 이전에 6개월 걸리던 시간을 6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철도가 있기 전에는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역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1830년대 처음으로 철도가 도입됐고 1863년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이 종결된 186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4년여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된 결과 마침내 1869년 5월 10일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19세기 미국 산업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